사무엘하서 10장 6절부터 19절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벧느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1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을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세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세리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세르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름으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신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인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려면은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주 전에 거부당한 은총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암몬 자손의 왕이 나하스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눈이 왕이 되었는데 이 죽은 나하스란 왕은 다윗에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뭔지 모르는 은총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하스에게 은총을 입었으니까 이제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조문객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하눈의 그 신하들, 암몬 새롭게 왕이 된 그 왕의 신하들이 그 왕을 이제 부채질을 한 겁니다.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은 선한 뜻이 아니고 자기들 성을 좀 탐지를 해가지고 함락시키려고 위장한 것이다. 이렇게 부채질을 하죠. 그 말을 들은 이 하눈이라는 왕이 그 조문객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옷을 엉덩이까지 잘라버리고 수염을 잘라버리는 그런 모욕을 주고 쫓아버립니다.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연약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해가지고 블레셋도 치고 점령을 하고 그 주위에 여러 나라를 치고 점령을 해가지고 조공까지 받고 있는 그런 아주 방대한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을 주고 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한 다윗으로는 좀 그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그 다윗의 신하를 모욕을 한 것은 왕을 모욕한 것이거든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한 행동이 6절에 나와 있는데 6절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벤느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일정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그렇게 되어 있죠. 간단히 말해서 아람 군대를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고용한 숫자가 모두가 다 3만 3천 명으로 되어 있죠. 합하니까. 고용을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돈을 주고 군사를 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보면은 참 우리에게는 아무런 뭐 의미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걸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이방인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방식, 그 방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냐면은 돈을 줘가지고 군사들을 사 모으는 것이죠. 우린 군사가 없이 약하니까 돈을 썼으라도 군사를 모아가지고 대항하자. 이게 이방인의 방식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암몬 사람들은 강한 국가인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다만 이 군사의 수만 많으면 될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강하니까 우리도 많은 군사를 모아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게 이방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방인 방식인데 하나님 모르는 그 이방인 방식인데 그럼 뭘 가지고 이방인 방식이라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번번이 승리하면서 강한 나라가 되죠. 근데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승리한 것은 이방 나라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사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상대하는 이방 나라가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은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암몬 사람들은 지금 뭘 보냐면은 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보지를 못하고 뭘 보고 있습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군사력. 사람만을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많으니까 우리도 많은 군대를 갖자. 우리도 군사력만 키우면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것. 이걸 가지고 이방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이방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을 대항을 한다. 봐라 이게 이방인식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이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고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고 권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이 힘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 방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럼 그들은 그런 이방인 방식 살아가네 이렇게 끝낼 문제는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을 나무르려고 이러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이방인의 방식이
신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오실 때에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문의 얘기는요. 이방인의 그 방식을 내세워서 이방인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잘못을 지금 드러내신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다시 말해 신자의 모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들어간 관계 있는 모임입니다. 교회의 대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한 데서는 이건 우리가 달리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봐야 되고 사람 보지를 말자. 이게 우리가 항상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단 말입니다. 그 교회란 얘기죠. 근데 교회가 과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보지를 않느냐는 거,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는 교회가 과연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속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 이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준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된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이 모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모일 때 이걸 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읽는단 말이죠. 결국에 교회되는 데 있어 조건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족을 하면서 믿음으로 성이 차는 것을 보셨냔 말이에요. 믿음에다가 자꾸 다른 조건을 갖다가 붙이지 않냔 말입니다. 흔히 뭐 신랑을 고를 때에도 아이고 믿음만 있으면 되죠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다른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좀 직장 갖고 있어야 되죠. 하나가 딱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있고 직장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평생 살 건데 키도 좀 커야 되고 얼굴도 보통은 돼야 되겠죠. 그러다가 성격 찾고 또 그러다가 해야 돼 나이 찾고 찾을 거 다 찾은단 말입니다.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는 못 산 존재입니다. 가질 것 다 갖고 싶어 해요. 결국에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보는 것이고 돈도 보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란 말입니다. 그냥 믿음이 좀 없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방인 방식 그대로 살아간다 그 얘기란 거예요. 암몬이 가이과 대적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군사를 사서 모으는 것이나 교회가 사람 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어떤 전도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는 잡태가 갈수록 가관이 돼갑니다. 사람을 늘리기에 돈이 투자된다는 건 어등이 아실 것이고 또 교회가 뭐 전도왕을 시상한다는 것도 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상품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갑니다. 전에는 이제 뭐 냉장고, 뭐 TV 이렇게 나오더니 서울의 모 교회에서 드디어 승용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시상품으로 승용차가 한 대. 얼마나 밥 터지게 전도하려고 하겠습니까? 돈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 암몬 사람이 돈으로 군사를 사가지고 다윗과 맞붙으려고 하는 그 방식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방인 방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총회 때가 되면은 총회장 선거 때문에 말이 아주 많거든요. 총회장 되려고 돈 몇 억 풀었다는 그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돈으로 내 펜을 사서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암몬 자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만 보는 겁니다.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것이고 신자라고 하는 우리들 역시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건 은속교회라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뭐 돈 투자해가 전도하고 뭐 세상품 좀 그런 것은 뭐 하지를 못했죠.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바라고 믿음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에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뭘 할지도 뭐 장담을 못한단 말입니다. 결국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정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믿음의 사람, 신앙이 너무너무 좋다고 여기는 그런 다윗이 우리아이 안에 바스바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믿음 좋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여자를 범하는 그런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왜 11장에 이런 애가 등장을 하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정당한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옳은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과 아람 사람과 전쟁에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가지고 이방 나라를 패배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방인 나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은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도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방인만 나쁜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냐? 이스라엘은 좋은 사람들이냐? 이러한 구별,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의 범죄가 등장을 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이라는 걸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이 꼴이니까 이스라엘 볼 곳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도 나쁜 사람이란 얘기죠. 다윗 나쁘다. 이스라엘 모두가 다 나쁘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구별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이방 사람은 나쁜 사람, 이스라엘 착한 사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식이냐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러한 구별을 습관적으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쁜 사람 벌을 주고 좋은 사람 복 준다는 이런 생각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또 좋은 사람으로 확실히 구별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과연 우리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구별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뭘 기준해가지고 구별하겠습니까? 나쁜 행동을 전혀 안 하고 나쁜 마음을 전혀 갖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쁘다, 악하다는 기준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온전한 사람이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은 나쁘고 믿는 이스라엘은 착하다고 구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를 않아요. 그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간 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볼 것 없이 악한 사람들이었죠.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기껏 애굽에서 먹던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원망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애굽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쁜데 들어간단 말이죠. 악한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결국 이건 이스라엘이 착하고 의로워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방인과 똑같이 악한 자였는데도 들어갔단 얘기예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들어갔지 않습니까? 나쁘지만 봐줄게! 이러한 방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악한 모든 것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대속을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차이점은 착하고 나쁘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로서 대속함을 이분은 입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 이방인과 이스라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흔들려버리면 믿음 자체가 아주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의 문턱만 넘어오면은 다 신자로 여겨버리는 것. 그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턱 넘어 신자가 되어버리니까 나머지는 뭐가 남냐면은 얼만큼 열심을 내고 교회의 봉사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고 치중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자기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신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남은 것은 교회가 시킨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복받으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달성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 되는 것하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자 그거요. 나 이미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나 신자네. 또 이렇게 나올 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섣부른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은혜를 안다면은 은혜가 그 속에 있다면은 은혜가 있는 사람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은혜로 인해 맺어지는 분명한 어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다 지금 이건 다 잊어버리고 뭐가 진심으로 은혜를 아는 신자다운 것이냐는 것. 항상 이걸 여러분이 살펴가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안다는 얘기는 자기를 정당하게 보지 아니한다는 것. 이걸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자기를 괜찮은 사람, 이만하면 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보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주어진 은총이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피의 대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피가 누구를 살립니까? 의인, 착한 자 살린 것이 아니고 죄인 된 자, 악한 자를 살린 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착하게 보고 정당하게 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은 자신을 악한 자로 보고 계십니까? 자기를 나쁜 자로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행위야 뭐 남들에게 보이니까 자제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까지도 의에 머물렀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절대로 악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욕망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못 되는 것이죠. 악에 붙들려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과연 내가 그렇게 나를 인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속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쁜 자로 여기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을 악한 자, 나쁜 자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너는 나쁘고 난 착하다는 구분은 분명히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악한 자로 보고 있는데 넌 나빠, 난 착해 이러한 구별이 나온다는 건 결국에는 그 모든 게 위장된 거짓이라는 거. 그게 서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어떤 악한 자로 그래서 주님의 대속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본다는 것은 난 행위를 가지고 나와 타인을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비교를 않습니다.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내 앞에 있달지라도 나는 너무 착하다는 그러한 판단이 없게 된다는 얘기죠. 나도 도둑질한 당신처럼 내 안에 재물을 탐한 욕망이 펄펄 살아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는 나쁘고 나는 착하다는 이런 구별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곧 한눈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거부한 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은총은 내가 악하다는 걸 아는 자에게 대한 은총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나쁘고 예수 믿는 난 착하다는 거. 이 생각이 참 많아요. 절에 다닌 사람은 나쁘고 교회 다니는 난 착하다. 그런 구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구별의식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별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열심을 내는 것들이 믿음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내게 있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해버리거든요. 열심이 있는 나는 괜찮고 너는 없는 너는 나쁘다는 이런 구별이지.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주님의 은총을 보지를 못하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그런 구별 보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있죠. 요압이 그 동생 아비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압은 자기들을 선한 쪽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전쟁을 한다는 얘기죠. 거룩한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지금은 선한 일을 한다. 이처럼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게 요압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치는 입장이 나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그런 이방인을 치면서 이스라엘 지키는 착한 일을 하니까 하나 우리 편일 것이다.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래 담대해라. 그게 요압의 말이에요. 물론 요압이 승리를 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요압이 착한 일을 하니까 요압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 보지 못하고 단지 사람을 보고 있는 이방인 사고방을 치기 위해서 요압을 들어서 이방인을 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오르니까 이스라엘 편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도 이토록 악한데 너희가 이방인보다 착해서 승리하게 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요압과 같은 착각들을 교회가 굉장히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교회가 가진 오해가 뭐냐면 교회 일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 가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 신자는 교회 가는 일을 반대하면 안 되고 순종을 해야 된다. 열심을 내가 도와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건 몽땅 다 잘못된 거예요. 예배당 지으면서 그런 말을 하고 교육관 짓고 주차장 마련하면 항상 내미는 게 이건 하나님의 일. 그러한 걸 내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육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하나님을 갖다가 끌어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해가지고 열심을 내 복받는 그러한 기들을 할 것이란 얘기죠. 그러다가 안 되면은 이건 뭐 주의 뜻이 아니가 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랬다 저랬다 바뀐단 말이죠. 자기 편리한 유리한 대로 갖다 붙이는 거. 이방인도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19절에 보면은 하다레셋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 화친하고 섬긴 이름으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전쟁이 한번 패하고 나니까 당장 꼬리를 팍 내리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이었던 안논 자손을 돕지를 않아버립니다. 불리해지니까 당장 멀리해버리는 것이죠. 신앙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항상 고정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정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구하는 건 내 편안함이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항상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인간의 지뢰에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말에도 지금 살아가는 방식 보면은 이방인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걸 누가 부인을 하겠습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약함을 보고 인정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예수님 흘린 그 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나는 저 사람 낫다, 나는 의롭다, 착하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된 거예요. 저 교회는 엉터리고 내 교회는 교회였다 이러한 구별도 필요 없다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잘못된 엉터리 모습 봤다면 내 교회에서도 잘못됨을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모인 교회는 똑같거든요. 다만 다른 것이 뭐냐면 어느 교회가 자기 악함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느냐 그게 다를 뿐인 것입니다. 이방인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보지 아니하면 몽땅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방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뇌를 두고 어떻게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피 흘린 주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거기에 모든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 그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꼭 심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의 못남과 악함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곧 내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악한 자였음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말하되 하나님을 보기보다도 세상을 보는 우리의 모습에서 돈을 보면서 사람 보며 살아갔던 그런 우리 모습에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죄를 볼 수 있는 죄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젠 저희들 이것저것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